로마서 14장 13절부터는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뒤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미리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으면은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산 제사로 드린 것이 나만 그 지금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만 해당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만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뒤에 있는 저 사람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 집사님도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저희의 몸을 산 예수로 드렸다면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몸을 산 제사를 드렸다면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고, 또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산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안에서 아 우리가 서로 지체로 만나고 있구나, 그걸 같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남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각각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달라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바울이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스리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똑같 지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를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누가 더 서로 낫느냐,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다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체가 되어가지고 각각 주어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는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상관없이 둡니다.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이렇게 살기를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우애해라, 이걸 서로 먼저 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 나도 하겠다. 이게 아니고 서로가 먼저 사랑을 하고 존경하고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을 산 제사로 드린 자가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12장에서 계속 나왔던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13장 가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다. 또 이런 말을 바울이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율법의 완성된 걸 보여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으로 이미 우리들은 율법의 완성에 있다, 완성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의가 아니고 믿음이 의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 행위도 의가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단지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 믿음, 믿음. 이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건 제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했고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뭘 알았습니까? 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행함을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 이기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치자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다 됐냐? 그 말, 그거 다 됐냐?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진실된 모습을 스스로 행함이 의가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으로 다 끝났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행함이 의가 아니다, 믿음이 의다 이걸 말해놓고 그걸 알았냐 됐다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은 사랑이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은 믿음이 있다는 말조차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볼 때에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사랑으로서 보여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뭘로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뭘로? 그것은 바울이 사랑으로 증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을 의로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지체의 행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게 아니냐,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행함의 문제, 법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도 않을 것이 아니냐, 이걸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면은,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면은 사랑한 건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 문제를 뭘로 주고 말하냐면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야, 넌 하나님을 알구나 하나님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기준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요한이 하는 말이었고. 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굴 통해서 합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굉장히 애매한 얘기잖아요. 나를 본 자 하나님 봤다 하는데 예수님 모습 본 게 하나님 봤다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봤다면 그게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어떤 속성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무슨 헌법과 같은 그런 차원의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갖다가 하나로 다 모아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인간 원한다 그걸 나옵니다. 하지 마라 하라 그걸 딱 모아놓으니까 그대로 딱 맞춰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인간을 원하는구나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간, 이걸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속한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나타난 것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에 인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곧 하나 형상이었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냐? 하와를 내 지체로 여겼다. 지체로 여겼다. 내 지체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랑이 그대로 유지했습니까? 깨졌잖아요. 어떻게? 자기한테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랑이 깨져버려요. 내한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내 지체로 여기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나만 지금 홀로 가장 중요한 인간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어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오신 것이죠.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만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서로 지체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 지체로 여기고 사랑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보여지겠느냐?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4장에서 뭘로 나옵니까?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신여기지 않는다. 왜? 지체니까. 이유는 그래요. 다 같이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덕분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죽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에게만 주어진 거 아니라 나와 함께한 형제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허물을 보지 않고 용서하신 은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 내 허물을 보지 않고 가려준 그 은혜로서 내가 주의 몸이 되게 되었다면 그게 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한 형제도 같이 주어진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흠을 보지 않았다면 주님은 내 형제 흠을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르신 것이죠. 삼으신 것이죠. 어떤 흠을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다 가려준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우리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 우리가 형제를 볼 때는 그 허물을 보고 그 허물로 인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게 과연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사랑을 아는 것일까? 그 얘기를 바울이 하죠. 바울은 지금 그런 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사랑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튀어나온다. 그게 요한의 말이었죠. 근데 만약 형제를 갖다가 미워한다면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니 믿는다는 이 모든 몽땅 말은 거짓말이다. 이 단호해요. 그게 진짜 믿음일 수가 없다, 사랑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뭘 말합니까? 믿음을 말하고 나서 형제 사랑을 말을 해요. 그 믿음이 있는 행함이 의 아니고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은 형제가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은 전혀 없다. 왜?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의 형제를 판단 능력이 없어요. 믿음에는 형제를 없은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있는 것은 사랑하도록 하는 지체적이고 사랑하도록 하는 그 능력만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이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 15절에 보니까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식물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도록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우리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그게 바울의 말입니다. 쉽게 말해 사랑이라는 건 형제를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지금 뭐 14장에 들어오면 알고 있겠지만은 식물과 날, 그걸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식물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으로 구분해가지고 먹고 있고, 다른 사람은 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서로 판단하고 싸우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에 결국 판단과 의심력임이 나아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구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율법을 완성했고 율법 안에 지혜를 깨닫게 할 뿐인데 왜 아직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음식을 구분하냐 그러면서 당신 성경 모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주어진 것이라면은 과연 율법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느냐는 걸 먼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내 죄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율법 가지고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형제를 판단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왜 당신은 율법에 아직 매여 있느냐 이런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그것을 판단해버리는 것, 이건 율법이 담긴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식물을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는 것, 이걸로 싸우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한 싸움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자꾸 주장하니까. 음식을 구분한다고 없신여기는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는다고 없신여기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심이 예수님에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게 마치 음식을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는 여기에 담겨있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 이게 크게 실수하는 것이라는 거죠. 날에 대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라 지키지 말아라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음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싸움, 교회에서 이건 뭐 참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그 싸움이 아닙니까? 싸움이거든요. 제가 그 언젠가 그 컴퓨터 때문에 교동에 컴퓨터 가게 갔는데 그 직원 하나가 그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저는 기독교가 마음에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그리 마음에 드는데? 하나는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 또 하나는 뭔 거? 죄를 아무리 지어도 용서함과만 사해진다는 거.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뜨끔하게 글을 쌓거든요. 그래, 제가, 당신 속셈 결국 술 먹고 죄 짓는 거네. 이런 말을 웃으면서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생각도 없죠. 그냥, 제가 목생들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괜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술 먹는 걸 술 못 먹게 뜯어 말리는 그런 하나님 같이 생각되어지고, 또 어떨 때는 술 안 먹는 걸 야, 괜찮다. 그냥 술 먹으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젊은 사람들이 술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술의 관계는 그런 분으로 그 여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어떤 사람은 술 먹는 게 죄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막 소리 고리고리 지르는 우리 어른들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고 젊은 사람들은 먹고 싶으니까 아, 땡기는데 먹고 싶으니까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마라 말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겠지 안 취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라 또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자꾸 이 성경에서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 그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 하나님이 바란 그 뜻이라는 거, 이건 관심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그러니까 엉뚱한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내 소망 삼고 차근차근 읽어보면, 아, 이건 술 먹으라 먹지 마. 이런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반복에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사람들 관심이 엉뚱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야, 이것 가지고 술 먹어도 이거 할 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 어떤 사람은 술을 갖다가 마음대로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먹은 게 제대로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죠. 술 먹는 사람은 이게 강한 믿음이다. 강한 믿음이 강하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바나나 먹어도 안 끓인다. 그 자랑이죠. 술 안 먹는 사람은 또 그래 밑동부터 하면서 술을 안 먹는 게 막 이게 성경 아이가 실제로 술을 안 먹어야지 술을 먹노.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톡 틀어져가지고 또 만나 인사도 안 하고 또 뭐 속으로 막 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그게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 두 사람이 바울에게 와가 누가 옳습니까 말하고 하면은 너희 둘 다 엉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둘 다 엉터리다. 둘 다 잘못이 왜 둘 다 잘못이라면은 둘 다 형제 사랑이라는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두 개 다 있다. 이 형제 사랑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잘못이라 그 말입니다. 술을 먹든 안 먹든 술이라고 한 이 문제가 형제 사랑을 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까 제 말이? 술 먹고 안 먹고 이 문제가 교회를 흐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다면은 내가 그릇기 없이 술을 먹을 수 있지만은 술을 먹자 형제를 위해서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게 형제 사랑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 당신이 술 먹으면 그릇긴다 나 안 먹을게 이렇게 나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술을 먹고 안 먹고만 따진다면은 그건 이 복음에 벗어나 있다. 그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든 겁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이 술 먹게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술 안 먹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형제 때문에 술을 삼가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이해가 되실 거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 자꾸 나오는 거죠. 아까 컴퓨터 직원처럼 예수를 믿으면 죄를 마음대로 지도 괜찮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식물로 형제를 금신케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술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술 안 먹는 사람은 야 이거 내가 진짜 술을 안 먹는 게 내가 믿음이 약한 건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인간의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성도를 형제를 망가하게 하는 것이죠. 왜? 믿음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 행함을 따져버리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인간의 행함을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술을 먹으면서 그것도 신자냐 술 먹는 게 신자냐 이렇게 할 때에 술을 먹는 사람은 야 내가 진짜 술 신자 진짜 신자가 아닌가 이런 근심하게 된다면 그 사람 역시 믿음으로 신자를 했다 얘기 아니고 신자 되었으면 술을 안 먹어야 한다 뭐 이런 행위를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치입니다. 서로 가치.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형제에 대한 사랑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자꾸 엉뚱한 걸 붙들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믿음이 있니 없니 확인하려고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형제 앞에다가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13절에 그런 적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죠. 형제 앞에다가 부딪힐 것 거칠 것 이런 걸 두지 말라는 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법적인 것을 문제로 두지 말라는 것이죠. 식물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처럼 여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평생토록 고기를 안 먹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바울의 이 마음이 바로 형제 사랑이었어요. 바울은 우상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형제 사랑이라는 원칙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율법이 완성된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매일 필요가 없다고 알아요. 식물의 구분이 없다는 걸 압니다. 바울의 믿음이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우상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약한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는 평생도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상고기를 먹어도 된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면 나는 안 먹을게 이렇게 나와졌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양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갖다 형제를 갖다 근심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문제를 갖다 형제 앞에 장애가 될 것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는 안 먹어도 되는데 마치 고기를 먹는 게 신의 복음인 것처럼 고기를 먹어도 된다. 자꾸 이런 것을 전하려고 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얘기는 그 사람의 속되다 이래버렸는데 악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이 우리를 속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속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우리를 속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든지 약한 믿음 때문에 음식을 속되게 여긴다면 나도 그선 똑같이 그 음식을 속된 것을 여겨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속되게 구분하면 나도 같이 구분해 줄게 이게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면 됩니다. 추구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각각 달라요. 사람이 동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만 믿고 살자.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자. 이건 동일해야 돼요. 삶의 이유와 목표만큼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고 서로 지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을 내놓는 게 지체가 아니고 몸을 내놓는 것이죠. 몸. 그게 지체의 모습이죠. 손이 손된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몸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면 너 믿음 없다. 이건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돼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대로 네가 과연 너는 믿음이 없는 거다. 너는 모르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나를 고집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말로 인해서 형제한테 근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은 주님의 입장에서 주의 몸이란 그 입장에서 말이 되어야 되고 행동이 되어야 돼요.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되어가지고 나와지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형제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그 형제를 가지고 판단을 없인 여긴다면 그것은 곧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내 형제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판단하고 없인 여깁니까? 그럴 수는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형제를 대한다면은 여러분에게서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네, 믿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꾸 어떤 나라고 하는 그 주관적 자리에서 형제를 대한다면 결국 보여지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기준돼가지고 왜 내가 말한 걸 안 듣는 거야 이런 식의 대꾸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주님을 높입시다. 여기 동의한다면 예수님을 믿읍시다. 여기 동의한다면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같은 기체고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랑 그 기준 속에만 살아갑시다. 현재 어떤 무엇을 보고 그걸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현재의 사랑의 원칙 속에서 현재를 위해서라면 양보한다. 그래도 복음 양보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양보해 가면서 현재를 위해 살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깊이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에게서 보일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도 없는 저희들이 참으로 믿음을 너무 쉽게 말을 했는가 봅니다. 형제의 사랑이란 원칙 속에 살지도 못하면서 복음이란 말을 갖다가 너무 쉽게 말하고 가르쳤는가 봅니다. 우리가 다시금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다시금 깊이 상고하면서 먼저 내 자신부터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형제의 허물만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내 허물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허물을 깊이 깊이 깨달으면서 주 앞에 회개의 안으로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의 능력이 튀어나올 것인지,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믿음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그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 형제를 지치려 여기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관계 속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